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환자가 치료함을 받지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안식일 그리고 절기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유월절만 세 번씩을 말씀하고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유월절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6장 하나가 유월절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절기로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7장, 8장, 9장까지가 이게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무슨 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장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그러니까 7장부터 9장까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10장 한 장, 이 장이 이제 수전절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이제 20장까지가 또 유월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전체가 절기에 대한 부분으로 전체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5장은 사실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유월절이 계속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그래 유월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 주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를 완전하게 고쳐버리지요. 그럼 여기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냐, 이 구약의 안식일과 그리고 뭐예요?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 이 유대교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식할 수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의 안식일인데 베데스다 목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들이.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이냐? 이 안식일 자체가 그들로에게서는 무능한 거예요. 예. 그리고 고쳐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 환자에게는 네가 침상을 가지고 간 것, 이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안식일에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39가지를 하지 말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은 유대교의 그 규정 그리고 유월절의 문자적으로서의 그 규례, 그 규정은 오히려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구약은 지금 신약으로 연결되면서 이 율법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율법 자체에서 자유를 준 것이 아니고, 그래 참 자유는 오실 메시아가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라보면서 즐거워해, 기다리면서 즐거워하지 실제로 그 맛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워있는데 이 38년 된 환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죽어져 가고 있는 거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막연한 걸 기다린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오게 되면 연못이 동하게 돼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낫었다는 이야기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묻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병자는 대답한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목가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어때요? 영원히 나을 수가 없는 자다. 단지 몸만 있죠? 저기만 들어가면은 내가 살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면 살 수가 있는데, 이 기대밖에 없어요. 이것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에서 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만들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거기에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구약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법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것은 다 소망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러냐?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100가지를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100가지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유대교로는 소망만 있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점점 죽어가는 현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환자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대표의 그런 격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안 들어보고 그냥 바로 우리가 설교가 들어가게 되면은 진맛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에게 뜬구름 줘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는 미디어 사람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기록에 놓았느냐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걸 우리가 알려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새벽에 나온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자, 안식일을 제일 처음에 주었을 때가 창세기 2장에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하고 아무런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기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그 피조 세계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아담과 하와는 예배의 날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곳을 딱 지정해 주는 것은 전체가 지구상이 다 그렇지만은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소요 성전입니다. 모든 지구가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의 거소이지만은 특별하게 그걸 지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세상을 주관하게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쫓겨내고 떠나버린 거이죠. 그러면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거룩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땅을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왜 거룩한 땅으로 볼 수 있느냐? 바로 죄가 관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그 죄에 대한 것을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다 쫓겨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던 것은 참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깊이 들어감으로 아 소리가 안 나올라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선지에 계신 분이다.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지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창조의 사역대에 예수님이 함께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걸 로고스로 계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창조를 이루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로고스 제2위격인 우리 예수님께서 로고스로 계시면서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부여했던 것이 뭐냐면은 물 위에 수면 위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생명을 부여.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럼 구원도 무엇이냐? 창조주가 되고 구원주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에 창조의 중보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구원의 중보의 사역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십니다. 이게 이제 이 구원의 중보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시면서 우리 안에 와서 계심으로 인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약속이 뭐냐? 새로운 새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새 백성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창조주가 와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구원의 중보사역을 할 새 창조를 이룰 예수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창조를 크리에이션 그리지 않아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창조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구약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약속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은 새로운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 뭐냐?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에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에 뭐예요? 온 우주는 다 새 것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자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사실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니까 이 고침받은 자가 가게 되니까 10절에서 말해요. 유대인들이 10절 보세요.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이거 뭐냐? 안식일에 지켜야 될 법 39가지를 만들어 놓고 성경 속에도 없는 걸 만들어 놓고 이 짐을 움직이는 것, 이 장소에 이 장소로 짐을 움직이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죄에 네가 속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천지에 하나님께서 누워가지고 38년에 누워있는 자가 벌떡벌떡 뛰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가면 전라도 뭘 워메워메 좋은 거 하고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 너 잘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그 사람에게다 뭐냐. 네가 하는 짓이 옳지 않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대교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교. 예.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하나 신 신고 올라오는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짭니까? 여기가? 이거요, 이 강단 이거요, 광신대학교 가보십시오. 신 신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게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뭐다 나 정해놓은 것 하나 그놈 저놈 삐뚤어져서 안 됐으면은 완전하게 이건 죄인 취급해버리는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교회가 돼야지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에 그럼 탁 매여가지고 그놈 좀 법 어겼으면은 난리가 난 것처럼 돼. 하나님의 법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교들은 그렇게 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법에 얽매여 살다가 오는 사람 하나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떠나보내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16절 한번 봐보세요. 이제 15절부터 보면 기가 막히죠. 우리 15절 16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이겠습니까? 인간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갖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데 인간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세상 전지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역사를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왜 그런 일들을 주일날 하냐고 만약 한다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유대교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 규약 하나하나를 정해놓고 문자적으로 얽매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박해하지요. 한번 그러면 네가 왜 안식일에 안 할 일을 했냐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한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7절에 뭐라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박해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은 뭐 알아먹을 듯 못할 듯 모르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딱 알아챈 거예요. 그 알아챈 것이 뭐예요? 18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야 이제. 예. 왜 그러냐?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틀린 일이지요. 틀린 일이에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이라 했다 해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참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공이기 주인이기 때문에 참 안식을 주시는 자인데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 해가지고 박해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이건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말은 어쩐가 보십시오. 이번에도 장로 이제 피택 받은 우리 박 집사님에게 이 권징에 대한 것하고 예배 모범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가르치면서 잠깐 가르쳐 봤는데 거기에 뭐냐 목사의 칭호 그래가지고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게 어디가 나오느냐 우리 헌법에가 나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지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누가복음 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베들레헴의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지요. 그럼 그리스도의 종이 주의 종 아닙니까? 그러면 저한테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주의 종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영이 다르다. 그러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단의 영이 있지 다른 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영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서운 일들을 하고 너무 무서운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맞고 목사는 틀리다고 만약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은 본인에게나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는 해주고 교회를 떠나도 떠날 때 떠나야겠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른 신앙, 그 사람하고 짝짝꿍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라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도 직접 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예수님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 죽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 닭이 자기 병아리를 품듯이 몇 번이나 했지만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헐어지게 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AD 70년에 그 일이 벌어지면서 1900년 거의 가까운 세월 동안을 유리 방황하게 되었던 사실을 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고 죽였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일들을 하는데 껍데기만 보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을. 신앙을 안 가지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19절에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제 말씀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인간은 못한 거예요. 이 말의 표현이 이 요한복음 25번을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면 구약에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진리인 것과 그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 말씀 다 끝난 다음에는 뭐예요? 백성들이 거의 맞으면 아멘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 자체인 걸 말씀한 거예요. 이르노니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이제 살려내실 것을 이야기하지요.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일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아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세 있게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다른 성경에는 진실이 한 번인데 요한복음은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루는. 예.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을 30절에서 또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걸 보여주시고 그 아버지 하시는 대로 아들이 하도록 하게 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여기 주지요. 예. 자,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공경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종교 기독교라면은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이미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누가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심판에 이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한마디로 뭐예요? 그에게 심판이 지금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생명을 주시는 자로 위임을 하신 거지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생명을 주시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위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았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로 행한다. 그 말은 한마디로 전수받았다. 전수를 받았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전수받은 것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저자식 지기 애비한테 본대로 행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부터 잘못되고 중직자들이 잘못되면은 다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신앙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예? 자식이 아버지가 함부로 목사님이 대들고 그 자식이 또 대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원로 목사님을 잘 모셨던 분이 지금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잘못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잘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잘못해놓고 지금 잘한 것처럼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고 배운다. 그래서 5장에서 정말로 우리 놓쳐서는 안 될 거니 19절 20절은 신앙 전수에 대해서도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 빨간 글씨로 내가 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렇지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 따라서 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도 우리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신앙이 없는 그러한 것에서 모든 것이 물질도 풍성하고 하는 일도 풍성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소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이 좀 없다 하고 사람들이 조금 잘난 사람이 없다 해도 바른 신앙으로 서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 또 보세요.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우리의 마찬가지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내 자식들을 사랑해서 내 신앙하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이게 세대 통합 예배잖아요. 이게 3대 동일 신앙을 가지려고 한 거잖아요. 예.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지. 김경윤 목사님이 목회 방법으로 가, 이건 정말 너무너무나도 무서운 말이고 안 맞는 이야기예요. 방법론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나는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논문 썼던 것이 총회에서 보내주라고 하더라고요. 신문사에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김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서울에서 전화 왔습니다. 그렇게 누구한테 왔느냐. 왔더니 송태근 목사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송태근 목사님이 우리 교단 전체에 이 교육을 이제 설계하고 나아가는 그 책임을 이번에 맡았던 분이에요. 그다음에 또 교육국장은 전체적인 우리 합동체의 교육을 책임지고 그 모든 계획을 실행해 나간 분이 교육국장이에요. 두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한테. 그게 신문에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이 코로나19 그리고 앞으로 이 신앙에 대한 대안인데 대안 중에 하나니까 대안인데 이 논문을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두 분에게 논문을 보내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인정 안 할란가 몰라도요. 총회 최고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보내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은 몰라요. 나는 그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세계에서 미련한 사람들이 그걸 논문을 지정을 하겠습니까? 그 논문을 세계에 뛰어난 그 학자들이 인정을 해주고 우리 교과부에서도 이거 인정되어진 그런 논문이라면 우리 교회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를 높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거이지 무슨 목포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김경윤 목사를 높이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다른 건 다 놓친다 할지라는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보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하신 일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에 위임했다.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위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가 막혀버리죠. 그러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래 내 자식이 나를 보고 배우지 누구를 보고 배우냐. 중직자들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배우지 누구를 배우겠느냐. 껍데기 갖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